저는 10살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저 용현시장 옆에 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또한 그때쯤 교회를 나가셨고 우리 삼형제를 그 교회로 이끌어 주신 것이죠. 당시 어머니는 머리가 너무나 아프셨대요. 병원에 다니고 각종 약을 드셨는데도 차도가 없었답니다. 그때에 그 가게의 손님 중에 한 분이 교회에 나가면 머리가 나요.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모든 걸 다 써봤는데 안 되니까 교회에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나아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교회에 계속 다니시고 또 세례도 받으시고 여러 봉사와 헌신을 하시고 또 전도회까지 열심히 임했던 어머님이 기억이 납니다. 사람마다 교회에 나아가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동기와 상황이 다릅니다. 조금 전처럼 병을 고치기 위해서 혹은 복받기 위해서 또는 사람을 만나거나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또 인생에 얽혀진 매듭을 풀어주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기도 합니다. 신앙의 처음은 조금 방향은 다르지만 비슷하게 처음부터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신앙에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의 세계는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할 수 없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단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 머리 신앙이에요. 조금 전 어머니의 예를 들었듯이 나의 유익과 필요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중심이 내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 또한 중요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러한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교회로 오게 만드신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머리 신앙이 5년, 10년 그 이상 되면은 조금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귀엽고 또 야무지지만 그 어린이가 안 자라고 계속 5년, 10년, 15년 요만하다면은 그거는 참 주변에 여러 마음의 아픔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자라나야 돼요. 그두 번째가 마음 신앙입니다. 머리 신앙이 중심이 나 자신이었다면 이 마음 신앙은 그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머리 신앙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또 하나님을 한정지었다라고 한다면 마음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마음 신앙의 단계입니다. 이 머리 신앙에서 마음 신앙으로의 전환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이 대전환을 이룬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의 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한 단계 더 성숙되고 자라날 수 있는 소중한 계기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자신의 과거의 신앙을 귀로 듣는 신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머리 신앙인 것이에요. 귀로 듣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귀를 통해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어떤 소문일까요? 사람들의 말, 그리고 전통적인 신학을 통한 신앙입니다. 그 당시의 전통적인 신앙은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소위 인과응보적인 신앙이었어요. 고난이 오기 전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위대한 신앙인이었어요. 욥기 1장에서 욥은 자녀들의 생일을 축하하고 그 다음 날은 늘 불러서 그들에게 성결을 요구하고 또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행동이죠. 하지만 이 모습을 보인 것은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해서라기보다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그로 인하여 벌을 받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깔린 행동이었습니다. 이처럼 욥은 나와 우리 가정,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된다, 복을 받는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내 중심의 신앙인이었죠. 모든 신앙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욥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고난은 나쁜 일을 한 사람이 받는 어려운 문제요 아픔인데 나는 나쁜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므로 억울함을 하나님과 친구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토로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머리 신앙, 귀로 듣는 신앙을 가진 욥을 깨우치기 위하여 욥기 38장 4절에서 우주의 건축가로서의 모습을 증거합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실 때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냐? 내가 이 온 우주를 설계도 하고 또 측정도 하고 또 모퉁이 돌을 세웠는데 너는 그 존재가 누군지 아냐? 내가 세운 것을 네가 아는가? 라고 지금 도전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욥이라는 신입사원이 있었어요. 회사에 출근을 합니다. 퇴근한 다음에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옆에 어떠한 아저씨, 노인분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며칠 뒤에 또 만나요. 그러다 보니 친해졌어요.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 편하게 대하고 또 어떨 때는 뭐 아저씨가 뭐 이런데 하면서 무시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아저씨는 이 욥 신입사원이 다니는 회사, 그 회사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 사장인 곳이에요. 그 아저씨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회사 얘기를 하니까. 하지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하루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욥이라는 청년이 나를 계속 무시해?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 하면서 그 사실을 밝힙니다. 나는 사실 당신의 회사 설립자요, 사장이야. 욥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그 아저씨가 아니었거든요. 이 같은 비유가 정확하진 않겠지만 이해는 되실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또한 깨우치는 거예요. 욥아, 나는 네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러한 작은 존재가 아니야.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복을 주고 나쁜 일을 하면은 벌을 주는 그러한 작은 신 정도가 아니야. 나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또한 지금도 주관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란다 라고 지금 욥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욥은 3절에서 자신의 영적인 무지함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여기서 이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한 이치를 누가 가릴까요? 나, 지금 욥이 제가 가렸습니다 이러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무슨 말인가요?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그 권능을 깨달았으므로 그 고난과 섭리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지금 욥의 마음의 고백이 생겨난 것입니다. 자, 이제 머리 신앙에서 욥은 한 단계 더 발전한 마음 신앙의 세계로 옮겨가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두 번째, 욥은 눈으로 뵙는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아멘. 자, 이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어요. 전통적인, 인과응보적인 신앙만을 내가 알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그 외형을 본다는 말일까요? 여기서 눈으로 주를 배웁는다라는 것은 전에 이 머리 신앙에서 내가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이루려 했던 그 자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살아계신 인격적인 존재로, 분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마음 신앙의 선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머리와 마음의 차이는 어떨까요? 이 머리와 마음은 거리적으로는 한 50, 60cm 정도 되지만 그 간격은 너무나 큽니다. 자, 남녀가 만남을 처음 갖습니다. 우연히 만날 수도 있고 또 주변에서 주선을 해서 만날 수 있어요. 우연히 만났던 또한 맞선을 통해서 만났던 처음부터 불꽃이 팍 터뜨려지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유, 말이 굉장히 느리네, 마음속으로. 키가 생각보다 작네, 좀 불쌍하게 생겼다. 제 아내가 저를 처음 만나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제 눈이 처져서 불쌍하게 보이지 않나요? 네. 덕분에 제가 불쌍하게 보였기 때문에 제가 결혼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을 못했을 겁니다. 어쨌든 마음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머리로 여러 가지 고민과 또한 갈등까지 이루면서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 가운데 머리에서 마음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우, 야, 너 생긴 것도 그 사람 변변치 않고 또 직장도 그런데 뭐 좋다고 계속 만나냐? 응? 결혼까지 생각하는 거냐? 라고 주변에서 말할지라도 이미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욥의 상황으로 이전에는 머리로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뵈면서 마음으로 또한 주님을 의지하게 된 것이. 눈으로 주를 뵙는다는 것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 욥의 현재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의 마지막은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이 두 배로 회복되고 또한 잃어버렸던 그 자녀의 숫자만큼 새로운 자녀가 생겨나는 소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자신이 잃어버렸던 그 재산과 또 가족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바라본 후에 그 결과를 보면서 야, 내가 주님을 눈으로 배웁니다 라고 고백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의 이 고백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기적의 현장이 나타나기 전이에요. 바뀐 것이 없습니다. 나를 파괴시키고 모든 것을 앗아간 그 재산이 복귀되지 않았어요. 내 가슴에 묻은 자녀가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종기가 낫지도 않았습니다. 욥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었던 하나님, 제가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왜 제가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대답해 주세요. 그토록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하여 궁금해했고 또한 억울했던 그 기도의 제목조차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았던 때예요. 그런데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 고통과 고난, 비참하고 참담한 지금의 상황, 어찌 욥은 그 한탄과 한숨을 멈추고 지금의 이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위대한 모습을 대면하였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온 우주의 설계도를 본 그때에 욥은 더 이상 그 시선이 자신의 고난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자신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는 순간 욥은 더 이상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이유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고난을 넘어서는, 고난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충분히 그리고 명확하게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의 문제와 고난을 이겨낼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한 단계 더 나아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38장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셨는데 하나님은 41절에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지금도 까마귀는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당시에도 까마귀는 부정한 새였어요. 그런데 그 까마귀 새끼가 부르짖을 때 그리고 그 먹이를 찾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새를 먹이셨다는 것이. 자,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까마귀조차 돌보고 먹이는데 그 잿더미에서 기도하는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욥은 이솝 우화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옛날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지금 2026년 5월 우리들에게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는 것. 원서가 까마귀조차 내가 먹이는데 너의 그 간절한 고통과 어려움을 난 몰라 하는 나 하나님이 아니지 않겠느냐. 세윤아,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까마귀, 네가 까마귀보다 미숙하고 어이없고 가치없는 존재냐. 까마귀를 내가 돌보고 먹이는데 하물며 너의 모든 문제와 고난 속에 내가 함께 있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현재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깨달은 욥은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를 잊지 아니하셨구나. 내가 그 처참한 잿더미 위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나를 누구보다도 주목하고 계셨구나. 사랑하는 제2가정 여러분, 지금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와 고난 속에서, 답답함과 암담함 속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욥을 이끄신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감싸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여러분을 놓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설령 우리가 드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나의 이 고난이 언제까지인지 암담하게 힘겨워하고 또 이 고난의 원인조차 내가 모를지라도 그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4월에 유럽 선교대회로 체코의 프라하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예배드리며 교제를 나누었고, 그 가운데 하루는 아내와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중국 식당에 가서 짜장면을 먹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종업원이 그렇게 열심을 다하지 않았어. 어쩌면 조금 무뚝뚝하게 그저 습관적으로 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 팁을 주지 않아도 괜찮지 않냐. 아내는 수고했으니까 줘야 한다는 거야. 주지 말자. 줘야 된다. 줄 필요가 있느냐. 그래도 줘야 된다. 약간의 실랭이가 있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내무부 장관인, 돈을 가진 그 엄청난 존재의 아내가 돈을 줬죠. 그러면서 그 종업원의 모습에서 저를 느꼈어요. 어떨 때는 열심을 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게을러서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냐고, 어느 순간에는 나의 상황에 낙망되고 또 의심도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런데 그 종업원을 평가하고 종업원을 끄는 것은 종업원이 아니에요. 손님이에요. 주인이에요. 아무리 종업원이 못나더라도 손님이 주인이 충성되다고 여기고 인정하다면 그에게 월급을 주고 그에게 팁을 주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택하고 그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만져주시고 택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택하여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지치고 힘들어서 낙망하여 쓰러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보너스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전능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은혜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미천하고 죄 많은 폐악 무도한 죄인의 자식인 줄 저희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떨 때는 안개가 눈앞을 가려울 때가 있습니다. 앞에 어떠한 건물이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내 장래의 모습이 어떠할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언제 이루어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답답하기만 합니다. 또 어느 순간에는 나의 약한 믿음이 의심이 쌓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진짜 갖고 계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목사님은 얘기하는데 그것이 진짜 맞은가?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따스한 음성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보살피심이 도저히 내가 걸어갈 수 없는 이 안타까움과 힘겨움의 삶의 장막 속에서도, 늪과 같은 장막 속에서도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붙잡고 힘차게 든든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제2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